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연합군 대변인인 손 라이언 미 육군 대령은 11일 기자들에게 신중하게 마련된 철수 과정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보안 문제를 우려해 구체적인 시기나 철수 경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00명 규모의 시리아 주도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주도 미군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을 펴고 있는 현지방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편 미군이 이라크 쪽에서 시리아로 드나드는 지역의 주민들은 미군의 대규모 이동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번 달 미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협상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미국 언론은 중국 대표단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이 첨예한 무역 분쟁 끝에 지난해 12월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린 실무 협상이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다음에는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데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양한 경로로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동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북한 측과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 북일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이 재복구기 규모를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의회가 책정한 육군 공병단 예산 가운데 전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공병단 측에 지시했습니다. 공병단 예산에는 재복구 기금 약 14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령 푸에토리코와 미 본토 일부 지역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의 다케다 스네카즈 회장이 프랑스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다케다 회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아프리카 출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에게 200만 유로, 미화 약 230만 달러에 달하는 금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케다 회장은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프랑스 검찰 수사관들의 대면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예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케다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스포츠계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마르탱 파울로 야당 후보는 11일 수속 킨샤사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일 오전 중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는 미혼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죠. 일본도 한때 이 미혼율이 급증했었는데요. 한국의 미혼율이 일본을 앞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미혼 인구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혼을 생각할 나이인 20살에서 44살 미혼 남녀 가운데 이성 교제를 하는 비율도 10명 중 서너 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남성의 미혼율은 25살에서 29살의 경우 지난 1995년엔 64%였는데 2015년엔 90%로 급증했고요.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에서도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여성 미혼율도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했죠. 자, 일본의 경우 과거 남녀 대부분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2015년에 들어선 한국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하네요. 이 보고서는 경제적 요인이 이성교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걸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정부는 청년층의 이성교제와 결혼을 돕기 위해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5도,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7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입니다. 흠모하는 여인을 향해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라고 고백하는 워먼,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에 워싱턴에서 장관급으로 격이 높아진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11일 시리아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타이완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산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릴 전망이라고요.
네,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무역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주요 언론들이 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던 이 차관급 회담을 한 단계 격을 높이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이 일단 이 진전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양국 정부가 이런 보도들을 확인했습니까?
예,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10일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 보도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이 문호신 장관은 그러면서 이 미국이 중국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것처럼 그런 만남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상태인데 무역 협상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예, 셧다운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문호신 장관은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11일로 연방정부가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21일째 셧다운 상태인데요.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의 무역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앞서 있었습니다.
네. 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에도 워싱턴을 방문했었던가요?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서 양측 모두 관세 부과 조치를 보류하는 합의를 이뤄낸 바 있는데요. 류 부총리가 이달 말에 워싱턴을 방문하면 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 두 번째 오는 방문이 됩니다. 아직 중국 쪽에서는 이 류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상대로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이 열리게 된다면 이 양측의 무역 협상을 책임지는 최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협상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차관급 회담에서 장관급으로 이 급이 높아진 만큼 핵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 될 텐데요. 양측 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90일 동안 무역전쟁을 쉬기로 휴전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 마감 시한 90일 시한이 3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서 양국의 협상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는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제프리 게리 12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왕서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측이 베이징에서 7일부터 9일까지 차관급 실무협상을 벌였는데요. 미 무역대표부가 9일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 무역대표부는 이 성명에서 이 양국 간의 협상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이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중국 쪽의 이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농산물과 에너지 또 공산품 등에서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이번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측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중국 상무부는 하루 뒤 11일자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국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이 구조적 산업 문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양측의 성명에서 이 두 나라 사이의 미묘한 견해 차이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묘한 견해 차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CNBC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 양국이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또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예상대로 한 단계 격상시킨 장관급 협상이 열리게 되면 이런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두 나라가 어떤 합의를 낼지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철군이 시작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와 싸워왔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시리아에서 철군 과정에 들어갔다고 연합군 대변인 숀 라이언 미군 대령이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현재 미국에서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잠깐 지금 시리아에는 미군 병력 얼마나 되죠?
네, 한 2천 명 정도 있는데요. 주로 시리아 중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요르단과의 국경인 동남부 지역에서도 소수의 지상군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철수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작전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또 병력 이동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라이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민간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 측은 이날 일부 미군 병력이 시리아 북부 하사케주 비행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군이 장비를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네. 미국 CNN 방송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의 시리아 철군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이 장비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장비를 철수하는 것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첫 신호탄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철수한 장비가 뭔지 또 어떤 걸로 이동시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게 약 한 달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우리는 시리아에서 IS를 패퇴시켰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것만이 미군이 시리아에 있어야 될 유일한 이유였다고 적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IS에 맞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의 위대한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 됐다면서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는데요. 하지만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에 반발해서 사임하는 등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철군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미국에서 신형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F-16A와 F-16B 전투기 4대를 타이완 공군이 올 초에 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전부터 갖고 있는 F-16 전투기들의 현대적인 장비들을 더해서 F-16V형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신형 전투기들을 추가하려는 이유가 뭐죠?
이 타이완 당국의 방위 전략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에 큰 변화를 준 건데요.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술 중심에서 물자 중심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네. 자, 전술 중심에서 물자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이 장비 대 장비로 맞서면 이 원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타이완군은 전술 개발에 더 몰두했습니다.
네.
이 군사 장비 수준이 약간 달리더라도 이 병력 운용이나 심리전 또 정보전 같은 데서 앞서 나가면 이 중국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무기들을 속속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타이완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 타이완 당국이 이 첨단 군사 장비들을 들여야 할 필요가 더 커진 겁니다.
네. 자,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게 어떻게 타이완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까?
예,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새해 벽두였던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양안 통일은 역사의 흐름이자 바른 길이다. 아, 타이완 독립은 타이완에 심각한 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통일 추구 과정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은 미국산 전투기를 새로 들여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완 당국이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대응책의 일환인데요. 현재 타이완 공군에는 이 프랑스제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라주 2000이 오래된 기종이라서요. 이 프랑스 주력 전투기인 라팔보다도 성능이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최신형 전투기 판매를 꾸준히 타이완 당국은 요청했고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은 지난해 이 F-16 전투기와 부품 등을 포함한 중요 군사 물자를 타이완에 파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네. 자, F-16 정도면 물자 중심으로 방위 계획을 바꾸려는 이 타이완의 목표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 F-16도 좋은 전투기이긴 합니다만 타이완 측은 더 신형인 F-35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F-35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설비라서 미국이 아무 나라에나 팔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 F-35 100여 대를 들여가는 계약을 맺었고요. 한국도 F-35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타이완의 F-16은 팔 수 있지만 F-35는 못 파는 배경이 뭔가요?
이 F-35를 못 파는 걸로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이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서 F-35 판매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할 이 종합적인 상황이라면 뭐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관계의 요인이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타이완의 무기 거래를 승인할 때마다 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천중지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선택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이 F-35 도입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얼마 전에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타이완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면요. 이 타이완에서 개각 소식이 있네요.
네. 이 타이완 내각이 11일자로 총사퇴했습니다. 이 총리 격인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이날 행정원 전체회를 열어서 일괄 사표를 받았는데요. 전면 개각을 위해서 정부 부처 각 부처 책임자들이 동시에 물러난 겁니다. 이 라이 행정원장 후임으로는 수정창 전 행정원장이 이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 행정원장 이침식에는 차잉원 총통이 직접 참석해서 이 수정창 신임 행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면 개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차잉원 총통 집권 후반기에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라고 중앙통신과 연합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이 지금 차잉원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대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대치가 가장 큰 문제고요. 대내적인 문제는 정부 지지율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를 이끄는 얼굴들을 바꿔서 여론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지탱하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차잉원 정부의 인기가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실시한 지방공직 인원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참패했는데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이 차이 총통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집권당이 졌다는 건 이 독립 노선 측으로 중국과 갈등을 키워온 이 차이 총통의 주요 정책이 타이완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 주요 외신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타이완 내각,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됩니까?
예, 차잉원 정부의 기존 이 대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정창 신임 행정원장이 미국을 상대한 외교 경험이 지금까지 많기 때문인데요. 10여 년 전에 천수이 벤 총통 아래서 행정원장을 한 차례 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 노선, 미국에 대해서는 친선 강화, 이렇게 두 갈래 축으로 민진당 천수이 벤 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휘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도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다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일부 언론은 백악관이 육군 공병당의 재해 복구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다음 달 연방의회에서 증언합니다. 미국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라는 최신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지대를 방문했는데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Well, we can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We shouldn't have to. Because this isn't even, this is just common sense. You know, you were at the last meeting where we...
네, 그럴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살해된 희생자를 거론하면서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죠.
네. 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타협하는 쪽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10일 저녁 폭스 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백악관은 연방의회를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승인된 국방부 예산을 이용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해 범죄자들이 밀입국한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국방부 예산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네. 이 백악관이 육군 공병당 안에 이 재난 복구 예산을 장벽 건설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의회가 책정한 육군 공병단 예산에는 이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푸에르토리코 등과 같은 이 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약 14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국경 지역을 방문했는데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네, 국경 순찰 초소를 방문하고 현지 요원들이 압류한 불법 마약과 무기를 둘러봤고요. 또 불법 이민자에 살해된 희생자들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막는데 장벽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마약 밀반입과 인신매매 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경에 이 장애물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이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3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11일로 21일째인데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또 장벽은 비도덕적이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서는 민주당. 이렇게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번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12일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기록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현재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 휴가 상태에 있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데 11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공무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여러 차례 만났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10일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협상을 계속했지만 별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또 린치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나서서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하는 안이었는데 충분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다카라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 나온 정책이죠?
맞습니다. 이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의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다카와 장벽 예산을 연계하는 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그레이엄 의원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do something. I mean, we need to have an end game. If the end game is an emergency declaration by the president, do it now. See if it works. If it doesn't work, then you do something.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선포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방법을 써보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또 강구해야 한다고 그레이엄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하는 안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셧다운이 끝나는 겁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지출한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장벽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소송을 걸어서 국방부 예산 전용을 막는다면 셧다운이 또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일각에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더 이 상황을 살펴본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불참한다고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각국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 등이 모여서 정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회의에 참석해서 이 왕치산 중국 국가 부조석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가 연방의회에 나온다고요?
네, 코언 씨 측은 10일 성명을 통해서 연방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씨는 앞서 서면으로 의회 질의에 답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해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코언 씨 청문회 언제 열립니까?
네, 다음 달 7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게 되면서 이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이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코언 씨 얘기를 들을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people need to, the American people all have an opportunity to hear from him, from Mr. Cohen, and their representatives.
네, 또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민주 공화 하원 의원들이 코언 씨에게 질문할 기회가 된다는 건데요. 미국인들은 그들의 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면서 투명성을 위해 공개 청문회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밍스 의원은 또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이 트럼프 그룹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코언 씨 증언을 듣길 바란다고요?
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정보위원회 애덤 슈프 위원장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코언 씨 증언을 듣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요. 로버트 밀러 특별 검사가 현재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 코언 변호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들 때문이죠.
맞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코언 변호사가 이들 여성의 주장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일에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여성과 관계를 맺은 일도 없고 또 코언 변호사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코언 변호사가 탈세 등 개인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12일 세금 사기와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위증 혐의도 받았습니다. 연방의회에 낸 답변서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그런 혐의였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이 사전 형량 조정 제도에 응해서 특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언 씨 청문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최근 코언 씨가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죠.
맞습니다. 이 코언 씨는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가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신 총에 맞을 수도 있다고 말할 만큼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신은 충성을 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오는 3월 6일에 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7년도에도 이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에 발급된 아기들의 이 출생 증명서를 토대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1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 이 385만 명을 약간 웃돌았는데요. 합계 출산율로 계산하면 여성 1,000명당 1,760명 수준이었습니다. 현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1,000명당 2,100명 수준이 돼야 하는데요. 인구 대체 수준의 16% 정도 모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여성 1,000명이 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출산율은 1971년 이후 거의 매년 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였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기간만 봐도 여성 1,000명당 1,800명대에서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요. 2017년에는 1,700명대 이 중반으로 또 뚝 떨어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CDC 측이 이 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직업을 갖고 이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이 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실제로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나 출산 연령이 좀 올라가는 추세죠.
맞습니다.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아기를 가지려고들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은 여성들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임신과 출산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하는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적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임기구의 발달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할 방법이 늘어났다는 점, 또 10대 출산율이 내려간 것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5살에서 19살 사이 10대 여성의 출산율이 1990년에는 1,000명당 거의 60명에 달했는데요. 2016년에는 약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이 피임 도구의 발달 그리고 또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이번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CDC 보고서는 미국 내 50개 주 또 수도 워싱턴 DC 이렇게 지역별로 합계 출산율을 분석했는데요. 중북부 사우스 다코타주가 1,000명당 약 2,23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서부 유타주였는데요. 1,000명당 2,120명으로 나타났죠. 인구 대체 수준 이상을 보인 곳은 이 두 주뿐이었고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워싱턴 DC로 1,000명당 1,420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의 차이, 일자리 등을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외에도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일자리가 많은 이 미국 동북부나 서부 캘리포니아 주 등의 이 출산율이 낮았고요. 경제가 좋지 않은 중서부 지역의 출산율은 비교적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 인종에 따라서도 혹시 출산율에 차이가 있었는지요?
있습니다. 이 백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 미친 곳은 한 주도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12개 주, 중남미계 그러니까 히스패닉 여성의 경우에는 29개 주가 인구 대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나 중남미계 여성의 출산율이 백인 여성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헬스의 노래입니다. 상처를 주고 떠난 연인에 대해 노래하는 Without Me, 나 없이는 들어보시죠.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긴급권을 동원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연방의회를 우회해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말인데요. 이를 두고 현재 미국 안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가 긴급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 긴급권이란 무엇인가?
지난 2007년 미국 의회 조사국은 국가 긴급권을 위기나 긴급 사태 혹은 비상 상황으로 나라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정의했습니다.
I'm saying officially right now it is an emergency. It's a national emergency. We're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a lot of
국가 비상 사태는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가져오는 상황도 해당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 재산이나 자원 압류, 군대 해외 파병, 개헌법 발효, 생산수단, 통신 그리고 자원 통제, 사기업 활동과 여행, 미국인들의 생활 제약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 국가 긴급권의 법적 근거.
미국 연방헌법은 국가 긴급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은 비상시 인신보호영장 규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들은 남북전쟁이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위급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국가 긴급권을 활용해 대응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둘째, 대통령이 군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은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모든 시책을 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연방헌법 외에 일반법 조항 다수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 법률전문대학원 산하 브레넌 사법센터는 해당 권한을 규정한 법률 항목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136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국가 긴급권 발동의 역사.
미국 역사에서 국가 긴급권이 발동된 사례는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2년 여름, 펜실베이니아와 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에 항거하는 이른바 위스키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1794년 당시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아 포고령을 내고 민병대를 소집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국가 긴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1861년 남부연합이 미 합중국에서 분리를 선언하자 링컨 대통령은 의회 폐회 기간 중에 군을 소집하고 지출안 없이 예산을 집행했으며 전투 지역에서 인신 보호 영장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There is a new party which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because it is made up of several elements.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2월,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에 필요한 선박 확보를 위해 미국 선박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Your government and I say to you, you cannot borrow your way out of debt.
1930년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조처들을 연방의회 위임을 받아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에 반포한 합중국 대통령 육군과 해군 총지휘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근거해 미국 서해안에 사는 11만 명에 이르는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등 후대 대통령들도 국가 긴급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관련 자료에 근거해 1979년 11월 1일에 지금까지 국가 긴급권에 근거해 내려진 조처 31건이 아직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민주주의 저해와 인권 침해에 따른 외국인의 자산 압류에 관한 건입니다.
국가 긴급권에 대한 제약.
국가 긴급권을 근거로 대통령이 재량으로 취한 조처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 국가 긴급권 발동에 따른 조처가 연방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의회도 법으로 대통령이 보유한 국가 긴급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Four years and two months ago, when I first came into this office as president, by far the most difficult problem confronting the nation was the seemingly endless war in Vietnam.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미국 연방의회는 전쟁 권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 일정 기간 이상 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면 사전이나 사후 이를 연방의회와 협의하게 했습니다. 또 연방의회가 요구할 때는 전장에 보낸 군인들을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e oath that I have taken is the same oath that was taken by George Washington and by every president under the Constitution.
연방의회는 또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당시 국가 긴급사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긴급권 발동에 대한 관보 고시와 의회 고지 의무, 국가 긴급권에 근거한 대통령 조처에 대한 의회 심의 기능을 만들었고, 또 상원과 하원의 일치된 결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긴급사태를 끝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긴급권과 관련된 연방의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가 긴급권 발동을 통한 국경 장벽 건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 ma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dependent on what's going to happen over the next few days.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 국경 장벽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군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존에 육군이 진행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된 자원을 장벽 건설에 투입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군 공사 예산을 이용해 국경 장벽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는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동원하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심리에 불참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해 말 폐암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 심리에 불참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33년생으로 올해 85살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954년 코넬 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 대학을 거쳐 콜롬비아 대학 법률 전문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1963년에는 러커스대 법률전문대학원 정교수가 됐고, 1972년에는 컬럼비아 대학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 사이 학생들 요청으로 여성과 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했는가 하면, 1972년엔 미국 시민자유연맹에 여성권익증진단을 공동 창립하는 등 꾸준히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 지명으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취임했고, 1993년 빌 클린턴 정권 때 연방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교수 시절부터 임금차별, 부당한 처우, 이중잣대, 임신중절, 사회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일관되게 진보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국가 긴급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고 아껴 써야 할 때가 많죠. 오늘은 전략에 대한 표현들 배워봐요. Bang for one's buck. 식당에 갔는데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양도 많은 곳을 bang for your buck 라고 하는데요. 가성비 좋다, 본전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You should travel off season if you want the most bang for your buck. 가성비 좋은 여행을 하고 싶으면 비수기 때 가야 돼. Pinch pennies. 직역하면 1센트를 꼬집다는 뜻인데요. 아껴 쓰다, 절약하다는 뜻입니다. I have to pinch pennies until my next paycheck. 나는 다음 급여까지 돈을 아껴 써야 돼. Dirt cheap. Dirt은 흙인데요. Dirt cheap은 흙처럼 싸다고 해서 아주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I like to eat here because the food is dirt cheap. 음식 값이 싸서 여기서 먹는 걸 좋아해. Apples are dirt cheap during the fall. 가을에는 사과 값이 저렴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Bang for one's buck. Pinch pennies. Dirt cheap. 오늘은 전략에 대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Seasang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